왜 저 나무 아래를 걷다 보면 항상 크고 아름다운 생각이 머릿속에서 돋아 나오는 것일까? 겨울과 여름 내내 그 나무 위에 걸려있던 생각들이 마침 내가 지나갈 때 과일처럼 떨어지기 때문이리라. 월트 휘트만의 시입니다. 왜 그곳에 가면 늘 기분이 좋아지는 것일까? 왜 그 사람을 만나면 늘 내 마음은 종달새처럼 기뻐지는 것일까? 그것은 좋은 에너지가 쌓여있기 때문입니다. 그 책을 보면 내 마음이 뜁니다. 그 책이 바로 고전입니다. 내 마음의 책이죠. 안녕하십니까. 우리를 바꾸는 아름다운 힘 고전 읽기의 구본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희구입니다. 고전 읽기가 시작되면 제 마음이 뜁니다. 좋은 에너지가 있기 때문이겠죠.
그렇습니다. 인류의 스승으로부터의 에너지죠.
네. 네. 고전 읽기 여러분들 함께 듣고 계시죠? 참여 방법을 먼저 알려드리고 넘어갈게요. 문자 참여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 우물정의 1045, 그리고 인터넷 라디오 반디로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또 스마트폰은 반디 어플 다운받아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고전 읽기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궁금한 점이나 댓글이나 하고 싶은 이야기를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공연 선물이 준비되어 있네요.
예, 이번 주는 국립극단 한국유사 프로젝트 연극 꽃이다. 그리고 명동예술극장에서 공연하는 연극 아워타운의 청취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공연 관람 원하시는 분들은 홈페이지에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첫 곡 듣고 시원하게 열어보겠습니다. 베니킹입니다. Stand by me.
우리 안에 좋은 에너지, 우리의 뿌리를 찾아가는 여행, 상국유사 세 번째 시간입니다.
네, 오늘이 세 번째인데 그러면 어떤 이야기들이 준비되어 있죠?
오늘은 고대 신라, 고대 왕국을 들여다볼 때 정말 경이로운 네. 하나의 작품이라고밖에 할 수 없었던 황룡사 9층탑에 얽힌 이야기들을 얘기할 겁니다. 그리고 중생사라고 하는 아주 작은 절, 황룡사 대비되죠? 그러나 거기에 현현하신 관음의 이야기, 또 낙산사 관음과 조신의 꿈 등을 오늘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흥미진진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오늘의 퀴즈를 먼저 내고 넘어갈게요. 신라의 3대 보물 중에 하나였던 황룡사 9층탑. 이게 선덕왕 때 백제의 장인 아비지가 지었다는 황룡사 9층탑인데 이 황룡사의 9층탑은 무엇으로 만든 탑일까요? 1번 나무로 만든 목탑. 2번 돌로 만든 석탑.
만만찮아요.
황룡사의 네. 9층탑은 목탑이냐 석탑이냐 정답을 보내주시면 되겠네요. 1번이 나무로 만든 목탑이다. 2번이 돌로 만든 석탑이다. 50번의 유료 문자 샵 1045나 반디로 정답 올려주시면 오늘은 세 분께 헤드폰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황룡사 터에 직접 가보셨나요, 선생님?
그럼요.
그럼 힌트를 좀 주세요.
가면...
석탑인지 목탑인지.
석탑이, 목탑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이 엄청난 터에, 네. 우선 그 시대의 그 규모로 봐가지고 이렇게 거대한, 이 절이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거기 보면 이제 주춧돌밖에 남지 않았는데, 예. 이 주춧돌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런데 예. 너무 커서, 예. 이 마음 속에 무엇인가가 막 밀려드는 걸 느낄 수가 있으세요.
자, 그러면 오늘의 힌트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제 구보정 선생님이 다녀오셨는데, 황룡사의 터가 정말 헝하니 비어 있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죠.
예. 그렇죠. 자, 목탑인지 석탑인지 정답 올려주시고요. 자, 그러면은 황룡사의 9층탑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먼저 열고 우리가 얘기를 계속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북나레이터 백운철 씨의 낭독으로 들어보죠.
네.
신라 제27대 선덕왕 즉위 5년 되던 정관 10년 병신에 자장법사가 중국에 유학해 오대산에서 문수보살에게 감흥해 법을 받았다. 문수보살이 또 이렇게 말했다. 그때 나라 임금은 바로 천축국 찰리종의 왕인데 미리 불기를 받았으므로 남다른 인연이 있어 동이 공공의 종족과는 다르다. 그러나 산천이 험준하기 때문에 사람의 성품이 거칠고 사나워져서 간사한 말을 많이 믿게 되었으므로 천신이 가끔 재앙을 내렸다. 그러나 법문을 많이 들은 비구니가 나라 안에 많이 있기 때문에 임금과 신하들이 편안하고 만 백성이 화평하다. 말이 끝나고 사라지자 법사는 이것이 대성의 화신인 것을 알고 피눈물을 흘리며 물러났다. 법사가 중국 태화지 연못가를 지나는데 갑자기 신인이 나타나 물었다.
어찌 이곳에 왔느냐?
보리를 구하려고 왔습니다. 신인이 그에게 절하고 다시 물었다.
그때 나라에 무슨 어려운 일이 있느냐?
우리나라는 북으로 말갈과 이어졌고 남으로는 외국과 다 있는 데다 고구려와 백제 두 나라가 번갈아 국경을 침범해 이웃의 도적이 마구 드나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백성들의 걱정입니다.
지금 그대 나라는 여자를 왕으로 삼아 덕은 있지만 위험이 없다. 그래서 이웃나라가 해치려는 것이야. 그러니 빨리 본국으로 돌아가라.
고향으로 돌아가면 장차 무슨 일을 해야 유익하겠습니까?
황룡사의 오범룡은 나의 맏아들인데 범왕의 명령을 받들어 이 절에 가서 지키고 있다. 그대가 본국으로 돌아가서 구층탑을 그 절에 세우면 이웃나라가 항복하고 구한이 조공을 바칠 것이며 왕업의 길이 편안할 것이야. 탑을 세운 뒤에 팔관회를 베풀고 죄인들을 놓아주면 외적이 해치지 못할 것이다. 또 날 위해 서울 남쪽 언덕에 한 절을 세워 내 복을 빌면 나도 또한 그 덕을 갚으리라.
말을 마치고 옥을 받들어 바치더니 갑자기 몸을 숨기고 나타내지 않았다. 법사는 정관 17년 개묘 16일에 당나라 황제가 준 불경, 불상, 가사, 폐백 등을 가지고 귀국해 탑을 세우는 일에 대해서 임금께 아뢰었다. 선덕왕이 여러 신하들과 의논하자 신하들이 말했다.
백제에서 공사 잘하는 장인들을 정해온 뒤에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배와 폐백을 보내어 백제에 청하자 아비지라는 장인이 명령을 받고 와서 제목과 돌을 다듬었다. 이간 용춘이 소장 200명을 거느리고 이를 주관하였다. 처음 절에 기둥을 세우던 날 장인 아비지가 꿈을 꾸었는데 본국 백제가 멸망하는 모습이었다. 아비지가 마음속으로 의아해서 일손을 멈추자 갑자기 땅이 흔들리고 금음처럼 캄캄한 가운데 한 노승과 장사가 금전문에서 나와 기둥을 세웠다. 그러고는 노승과 장사가 모두 없어지고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자 아비지가 잘못을 뉘우치고 탑을 완성시켰다. 절 기둥에 관한 기록에는 철반 이상의 높이는 42척이고 그 이하는 183척이다 라고 기록되었다. 자장이 오대산에서 받은 사리 백알을 이 탑의 기둥 속과 통도사의 계단과 대화사의 탑에 나누어 모셨다. 못에 있는 용의 청에 따른 것이다. 이 탑을 쌓은 뒤부터 천하가 태평하고 사만이 통일되었으니 어찌 탑을 세운 영험이 아니겠는가. 그 뒤 고구려 왕이 장차 신라를 치려다가 물었다.
신라에는 세 가지 보물이 있어 침범할 수 없다는데 무엇을 말하느냐?
황룡사의 장륙 존상과 구층탑, 그리고 진평왕이 하늘로부터 받은 옥띠입니다.
그러자 침범할 계획을 그만두었다. 주나라의 구정이 있어서 초나라 사람들이 감히 북쪽을 엿보지 못했다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경우다. 이에 차안한다. 이 탑을 귀신이 받들어 재경을 위압하니 휘황한 단청으로 기와장이 들썩거리네. 여기에 올라보니 어찌 구한만 항복하랴. 천지가 평안해짐을 비로소 깨닫겠네.
네, 잘 듣고 왔습니다. 이 황룡사 구충탑의 영험이 대단했던 것 같아요. 일현 스님께서 그렇죠? 황룡사를 네. 굉장히 아끼셨던 모양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네. 이 우선 그 여기 이제 뭐 황룡사 구충탑의 크기에 대한 네. 얘기가 나옵니다만은
예.
요새 이제 그 그걸로 이제 환산을 해보면
네.
아마 한 7, 80m 될 것 같다. 그러니까 그럼, 이제 예. 아파트 높이로 보면 요새 한참 짓고 있는 고층 아파트 한 30층 정도 되지 않겠냐. 그게 신라라고 하는 그 가운데 딱 서 있게 되면은
네.
이제 어디서 보든지 랜드마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예. 그 당시의 국력으로 봐가지고 이건 엄청난 크기입니다. 그, 그리고 그거를 그 당시의 기술력으로 거기까지 올렸다. 이거는 네. 이제 대단했던 건데
예.
거기에 또 이게 그 일연 스님이 살고 계신 바로 그 그때에 몽골의 침입이 있었고 바로 그때 청년 일연이 이제 이 바로 그 매 보고 그 이 마음속에 이 가득 채웠던 이 탑이 타는 거를 직접 이제 보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선사의 마음은 이제 굉장히 그 아직도 아팠을 것이고요. 또 이제 황룡사에는 그 장육존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도 크다고 그러던데요.
굉장히 크죠. 네. 그래서 사실은 일장육천 그래서 이제 장육이라고 많은 말이 붙었어요. 그런데 네.
아.
이거는 이제 삼존불이세요. 삼존불이신데 여기에 또 얽힌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죠?
그래서 아주 잠깐만 이제 유사에 있는 이야기를 좀,
네.
좀 이제 읽어드리면
예.
서천축국의 아육왕이 황철 5만 7천 군과 황금 3만 분을 모아서 석가 삼존상을 만들려 하였지만 이루지 못하고 배에 실어 바다로 뛰어 보내노라. 인연이 있는 나라 거기 가서 장육존상이 이루어지기를 축원한다. 이런 편지와 함께 이 재료가
네.
실리고 그리고 말하자면 이 그 불상의 말하자면 조감도 같은 게 이제 같이 거기 이제 실려 있었어요. 그 나라에서는 만들지 못했던 거를
예.
여기서 이제 만들게 됩니다. 한 5m 정도 하나 한 분의 이제 크기가 한 5m 정도 되는 말하자면 철로 만들고 그때 금분을 씌우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이 아유광이라는 사람이 인도 사람인가요?
그렇죠. 아유광인데 예. 보통 예. 이제 아소카왕이라고 예. 얘기하죠. BC 4세기경에 있었던 분이고요. 그리고 그 할아버지가 그 유명한 찬드라 굽타입니다. 알렉산더 대왕과도 싸웠고 예. 예. 알렉산더 대왕이 물러가게 했던 왕인데 그 바로 찬드라 굽타의 손자고 불교는 이 아쇼카 왕 때에 이르러서 세계 각지로 이제 퍼져나가게 되는데 그 일환으로 이제 이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 네. 저 황룡사 구충탑에 다녀오신 분들이 반대로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네.
우리 백선혜님 황룡사 구충탑 보러 갔었어요. 아, 근데 말씀하신 대로 넓은 터만 보고 왔어요. 아이고, 전쟁 때 불이 타서 없어졌다고 합니다. 아이들과 함께 갔었는데 너무 안타까웠던 기억이 난다고.
네.
예. 또 박은필 님이 황룡사터 허허벌판이지요. 복원됐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아, 이 황룡사를 몇 번 복원을 했었죠, 선생님?
아, 복원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아,
앞으로
예.
이게 워낙에 큰 이제 탑이기 때문에
네.
저희가 한 2030몇년 정도에 아마 이걸 하나 만들겠다라는 계획이 있는 걸로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 저 그러면 이제 황룡사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봤고 이제 중생사를 가봐야 될 것 같은데 중생사에는 아주 특별한 관음보살상이 있대요.
글쎄 말이야. 이게 네. 참 그 일연 스님이 참 대단한 게 이 황룡사라고는 엄청난 절 이거를 가지고 그때의 신라의 신심과 국력과 이런 것들을 다 보여주는 동시에 이 중생사 이야기를 하면서 완전히 대비시키는 거예요. 이 중생사는 지금도 존재하는 절인데
그렇군요.
가서 보면 정말 이건 뭐 그냥 민간 집인지 사찰인지 알 수 없을만 아주 소박하게 그지없는 절이란 말이죠. 근데 거기에 이 엄청난 일이 세 번이나 생기는 거예요.
엄청난 일?
그게 뭘까요?
엄청난 일. 그럼 기적을 얘기해도 되나요?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중생사 관음보살상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을 갖고 있는지 먼저 이 최은암이라는 사람을 알고 넘어가야 간다고 하는데 우리 백운철님의 낭독으로 한번 들어보죠. 네.
신라 말에 최은암이란 사람은 자식이 없었다. 그는 매일 중생사 관음보살 앞에 나아가서 정성껏 기도를 드리며 아들 낳기를 빌었다. 몇 년 동안 그렇게 기도한 끝에 그는 아들을 얻었다. 그러나 아들을 낳은 지 채 석 달이 되지 않았을 무렵 후백제의 견훤이 서울을 침범해 나라가 매우 어지러웠다. 은암은 아이를 안고 중생사 관음상 앞에 와서 말했다. 이웃나라의 군사가 갑자기 쳐들어와서 위험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어린 자식과 함께 있다가는 아이는 물론 우리 식구 모두 화를 면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말로 당신께서 이 아이를 주신 것이라면 큰 자비를 베푸시어 아이를 잘 길러 뒷날 우리 부자가 다시 만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은암은 몹시 슬프게 세 번 울면서 세 번 아뢰고 난 뒤 아이를 포대기에 싸서 관음이 앉은 자리 밑에 감추어두고 떠났다. 보름쯤 지나 적병이 물러갔다. 은암은 그 길로 중생사로 달려와서 아이를 찾아보았다. 아이는 처음 놓아둔 자리에 그대로 있었는데 살결은 마치 새로 목욕한 것처럼 뽀얗고 고왔으며 입에서는 아직도 전냄새가 났다. 은암은 관음상 앞에 머리를 조아리며 큰 자비에 감사하였다. 아이는 총명하고 지혜롭게 자랐다. 이 아이가 바로 최승로이다. 다음은 성태 스님의 이야기다. 더는 중생사에 머물 수 없게 된 중생사 주시 성태가 하루는 관음보살상 앞에 구로 앉아 말했다.
저는 오랫동안 이 절에 살면서 부지런히 향불을 피우며 밤낮으로 예불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절의 토지에서 나는 것이 없어 더는 공양을 계속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하직 인사를 왔습니다.
이날 성태가 조금 졸다가 꿈을 꾸는데 꿈속에 관음대성이 나타나서 말했다.
그대는 조금 더 여기에 머무르게 내 시주를 해서 제사에 쓸 비용을 충분히 마련해 주겠네.
꿈에서 깬 성태는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절에 그대로 머물러 있기로 하였다. 그런지 13일이 지난 어느 날 처음 보는 사람 둘이 말과 소에 물건을 가득 싣고 절 문 앞에 이르렀다. 절에 있던 성태가 나가서 어디서 온 누구냐고 물으니 그들이 대답했다.
우리는 금주지방 사람들입니다. 지난번 한 스님이 우리를 찾아와서 자신은 중생사 중인데 공양에 쓸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시주를 받으러 왔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마을에 가서 쌀 여섯 섬과 소금 넉 섬의 시주를 얻어 이렇게 싣고 온 것입니다.
성태는 그들의 말을 다 들은 뒤 미심쩍은 표정으로 말했다.
이 절에는 시주를 구하러 나간 사람이 없습니다. 아마도 그대들이 잘못 들은 것 같소.
그들이 다시 말했다.
아닙니다. 스님이 우리를 이곳 신견정까지 데리고 왔는걸요. 거기에서 이제 절이 멀지 않으니 먼저 가서 기다리겠다고 해서 저희가 뒤따라온 것입니다.
성태가 이상하게 생각하고 그들을 데리고 법당 안으로 들어가니 그 사람들이 관음대성을 보고 깜짝 놀라 절하며 말했다.
이 부처님이 바로 시주를 구하러 왔던 그 스님의 얼굴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놀라고 감탄하였다. 이후로 이 절에 바치는 쌀과 소금이 해마다 끊어지지 않았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어느 날 저녁에 절문에 화재가 나서 마을 사람들이 모두 달려와 불을 껐다. 그런데 법당에 올라가 보니 관음상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너무 놀라 사방을 둘러보니 관음상은 뜰 가운데 서 있었다. 누가 밖으로 내왔냐고 물었으나 모두 모른다고 하였다. 사람들은 그제서야 이것이 관음대성의 신령스러운 힘인 것을 알았다. 관음보살이 영험을 드러낸 일이 또 있다. 중생사에 점숭이라는 스님이 주지를 맡고 있었는데 그는 비록 글은 몰랐지만 성실하고 순수한 성품을 지닌 사람이었다. 그런데 저를 빼앗으려는 욕심을 가진 한 스님이 점숭이 글을 못 읽는 약점을 잡아 친히 천사에게 글을 모함하였다.
이 절은 나라에서 은혜를 빌고 복을 기원하는 곳입니다. 마땅히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 절을 맡아야 할 것입니다.
천사는 그 말에 일리가 있는 듯하여 점숭을 불러 불경을 거꾸로 주고 읽어보게 하였다. 그랬더니 점숭은 그것을 줄줄 읽어내렸다. 놀란 천사가 이번에는 방 가운데로 물러앉게 한 뒤에 그것을 다시 읽게 하였다. 그러자 점숭은 입을 꽉 다문 채 한 줄도 읽어내지 못하였다. 이것을 본 천사가 말했다. 스님은 참으로 관음대성이 보호하여 주시는 사람이구려. 천사는 끝내 이 절을 빼앗지 않았다. 그 당시 점숭과 함께 이 절에 살던 처사 김인부가 이 이야기를 고을의 노인들에게 전하였고 전기로도 써두었다.
황룡사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아주 좀 자그마한 시골집 같은 중생사예요.
그렇죠.
근데 이런 이렇게 자그마한 중생사에서 영험이 세 번이라는 이야기로 삼국유사의 이련은 표현을 했어요.
그렇죠.
근데 더 많은 영험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소박한 이야기를 삼국유사에 실은 뜻이 분명히 있을 것
그게
같아요.
그게 이련이에요. 사실은.
그래요? 예. 예.
그게 이제 이련 스님이라는 것을 이렇게 단적으로 보여주는 이제 편집의 방향이죠. 그러니까 불교 종교라고 하는 것이 황룡사처럼 거기에 무엇인가 시조하는 사람들은 정말 돈 있는 사람들일 수 있고 그거는 이렇게 보여지는 불교였을 거예요. 그러나 정말 이제 평범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배운 게 별로 없는 사람들 이분들에게도 관음은 나타나고 그리고 그것이 절절하면 그렇게 15일 동안 어린아이를 먹일 수 있고 글자를 몰라도 주지 너 충분히 할 수 있고 가난한 곳에서 너 주지를 해도 우리가 다 먹여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죠. 그러니까 이 불교는 결국 가난한 사람들의 종교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해서든지 보여주고 싶었던 이런 의도였을 거예요.
네. 관음보살상이라는 게 이렇게 엄마같이 너그러운 마음을 가진 그런
그렇죠.
얘기하는
그렇죠.
거거든요.
네.
자, 오늘 퀴즈 여기서 다시 한번 좀 내드리고 넘어갈게요. 신라 3대 보물 중에 하나였던 황룡사 구충탑에서 나오는 문제입니다. 선덕왕 때 백제의 장인 아비지가 지었다는 황룡사의 구충탑은 무엇으로 만들어진 탑인가요? 1번 나무로 만든 목탑이다. 2번 돌로 만든 석탑이다. 헷갈리시죠?
아, 그거 힌트 아까 제가 확실히 드렸는데.
드렸는데 그걸 못 듣고 가신 분들도
그렇죠.
계실 거예요.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
네. 예. 저 50원의 유료 문자, 샵1045나 반대로 정답 올려주시고요. 세 분께 선물로 헤드폰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노래 한 곡을 듣고 와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송창식, 토함산.
여러분께서는 지금 동서양 고정 100선을 선정한 숭실대와 함께 EBS FM 고전 읽기를 듣고 계십니다. 이번 주에는 우리 고전 1년의 삼국유사를 읽고 있습니다.
0590님은 삼국유사 책을 직접 펼쳐놓고 라디오를 함께하고 계시대요. 그래서 더 재밌다고 하시는데요.
네.
예, 책과 함께 선생님의 이야기가 더 구수하게 들리실 것 같아요. 자, 신라시대 불교계에는 이 의상대사와 원효대사 아주 걸쭉한 두 분이 계십니다.
그렇죠?
또 거기에 네. 또 범일 스님까지 계시는데 이 이름만 들어도 쟁쟁한 스님들의 일화가 간직되어 있는 곳이 바로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강원도 양양에 있는 낙산사라고 합니다. 참 궁금하시죠? 또 낙산사 유명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럼 지금 바로 양양 낙산사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옛날 의상법사가 막 당나라에서 돌아왔을 때의 일이다. 의상은 동해 바닷가 어느 굴 안에 관음보살의 진신이 산다는 말을 듣고 이곳을 낙산이라고 이름하였다. 이는 관음보살이 머물러 있다는 인도의 보타나카산에서 이름을 따온 것이다. 의상은 그곳에서 머물며 정성스럽게 재계를 하였다. 그런지 이래가 된 날이었다. 불법을 수호하는 신령들이 의상에게 오더니 그를 굴 속으로 안내하였다. 신령들을 따라 굴 안으로 들어간 의상은 먼저 공중을 향해 예를 올렸다. 그러자 갑자기 수정 염주 한 꾸러미가 그의 앞에 떨어졌다. 의상이 이것을 받아가지고 공손히 물러나오는데 이번에는 동해의 용이 나타나 여의주 하나를 바쳤다. 의상은 수정 염주와 여의주를 소중히 받아들고 나와 다시 이래 동안 재개하였다. 그리고 굴 안으로 들어가더니 비로소 관음이 참 모습을 드러내며 말했다. 이 자리 위에 산마루에 대나무 한 쌍이 솟아날 것이니 그곳에 불전을 짓도록 하세요. 의상이 굴에서 나와 보니 과연 대나무 한 쌍이 땅에서 솟아 있었다. 의상은 그 자리에 금당을 짓고 관음상을 만들어 모셨다. 관음상의 둥근 얼굴과 고운 바탕은 마치 천연적으로 생긴 것 같았다. 대나무는 그 후 바로 없어졌다. 의상은 그제야 관음의 진신이 계셨던 곳임을 알고 절 이름을 낙산사라 하였다. 그리고 자신이 받은 구슬 두 개를 성전에 잘 모셔두고 그곳을 떠났다. 다음은 원효법사가 관음의 진신이 있는 낙산사에 예를 올리러 오던 중에 겪은 일이다. 원효는 남쪽 교회를 지나다가 논에서 흰 옷을 입고 별을 베고 있는 한 여인을 만났다. 원효는 장난기가 발동하여 별을 자기에게 달라고 청하였다. 여인은 벼가 아직 연글지 않았다고 대답하였다. 또 가다가 다리 밑에 이르렀는데 한 여인이 월경대를 빨고 있었다. 원효는 여인에게 다가가 물을 달라고 청하였다. 여인은 월경대를 빨던 더러운 물을 그대로 떠서 바쳤다. 원효는 더럽다며 물을 바닥에 엎질러버리고 냇물을 새로 떠서 마셨다. 이때 들의 소나무에서 파랑새 한 마리가 그를 부르더니 말했다.
스님은 그만두시지요.
새는 영문도 모를 이 말만을 남기고 날아가 버렸다. 새가 앉았던 그 소나무 밑에는 신 한 짝이 벗겨져 있었다. 원효가 낙산사에 도착하여 관음 보살상 앞에 가보니 아까 본 신 한 짝이 바닥에 있었다. 원효는 그제서야 오는 길에 만났던 여인이 관음의 진신임을 알았다. 이 일 때문에 당시 사람들은 그 소나무를 관음송이라고 불렀다. 원효는 굴에 들어가서 관음의 진신을 보려고 하였다. 그러나 풍랑이 거세게 일어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대로 떠나올 수밖에 없었다. 굴산조사 범일이 명주 개국사에 들렀을 때 왼쪽 귀가 없는 승려 하나가 맨 끝자리에 앉아있다가 범일을 보더니 가까이 와 말을 건넸다. 반갑습니다, 스님. 저도 신라 사람입니다. 제 집은 명주의 경계인 익령현 덕기방이지요. 스님께 부탁이 있습니다, 스님. 고국에 돌아가시거든 제발 저희 집을 좀 지어주십시오. 범일은 처음 보는 사람의 영문도 모를 부탁이지만 무언가 절실한 사정이 있는 듯하여 차마 거절하지 못하고 그러마하고 약속하였다. 그 후 범일은 당나라를 두루 돌아다니며 불법을 배우고 신라로 돌아와 굴산사를 세워 불교를 전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다. 꿈에 전에 본 귀가 없던 승려가 창문 밑에 와서 말했다. 옛날에 명주 개국사에서 스님과 약속한 것이 있지요. 그런데 어찌 이렇게 늦는 것입니까? 범일은 깜짝 놀라 꿈에서 깬 뒤 지난날 그와의 약속을 떠올렸다. 그리고 곧바로 수십 명의 사람을 데리고 익령 경계에 가서 그의 집을 찾아다녔다. 때마침 한 여인이 낙산 아래 마을에 살고 있었는데 이름을 물으니 덕기라고 하였다. 덕기에게는 8살 난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하루는 남쪽 돌다리가에 나가 놀다가 뛰어들어와 어머니에게 말했다.
어머니, 저랑 노는 아이 중에 금빛이 나는 아이가 있습니다.
어머니는 이 말을 얼른 범일에게 전하였다. 범일은 덕기의 아들이 놀았다고 한 돌다리 밑에 가보았다. 다리 밑 물속에는 돌부처 하나가 있었는데 꺼내보니 한쪽 귀가 없는 것이 전에 개국사에서 만난 바로 그 승려의 모습이었다. 곧 정취보살의 불상이었다. 범일은 곧 절을 지을 곳을 점쳐 낙산에 불전을 짓고 이곳에 정취부를 소중히 모셔두었다. 100년 뒤 큰 화재가 있었지만 관음, 정취 두 성의를 모신 불전만은 불에 타지 않았다.
21세기에 이 낙산사가 조금 이렇게 관광지나 이런 거로 해서 조금 손실될 그렇죠? 위험이 있기는 했는데 그래도 아직 그 품위를 잃지 않고 멋있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의상대사와 원효대사 두 분의 스타일이 좀 많이 달라요.
많이 다르죠. 여기서 예. 보면 이제 원효가 물 먹은 이야기예요. 결국은 의상은 이 간호부를 보셨는데 네. 이 원효는 못 봤어요. 근데 이런 이유들이 꽤 많아요. 그리고 이려는 이런 거를 참 즐겨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효라고 하는 이 대단한 분이 네. 이렇게 실수하고 누구에게 지고 뭐 당하고 이런 것들을 참 즐겨서 이 삼국유사 안에 표현해 놨던 것 같아요. 이 두 분 참 네. 다릅니다. 의상과 원효는 예. 매우 다른 분인데 네. 의상을 보면 아주 치밀하고 단정한 분이세요. 유학파죠? 유학파예요. 당해갖고 같이 가다가 원효는 돌아옵니다. 원효가 나이가 많으세요.
의상 대사보다요?
네, 많습니다. 의상은 네. 김씨고 이제 그 귀족 진골 출신이고 원효는 육두품이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귀한 그 핏줄은 아니에요. 네. 그리고 설씨죠? 그러니까 원효 아들이 왜 설총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분이 계실 텐데 원래 이제 그 떠나시기 저 출가하시기 전에는 설씨였습니다. 예, 예. 그래서 사실 의상 같은 분은 이 아미타불이 살고 있는 서쪽을 향해서 절대로 등을 돌리지 않을 만큼 아주 깔끔하고 이런 분이었어요. 그리고 주로 그 포교를 하더라도 자기 제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네. 교단을 중심으로 포교를 하신 분입니다. 아주 전통적인 수도사의 이미지, 아주 네. 꼬장꼬장하고 맑고 그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분이 바로 이제 그 의상이시죠. 근데 예. 그런데 비해서 이 원효는 안 그래요. 우선 뭐 통이 크고 좀 지저분하고 선이 굵고 통쾌한 분이시죠. 그리고 아무 것에도 매이지 않는 분이에요. 말하자면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수타니파타라고 하는 이러한 불경 속에서 나타나 보일 때 네. 거기 유명한 네. 그 글이 있죠. 그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진흙에 더럽혀지지 않는 연꽃처럼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이분이 바로 이제 원효구나 이렇게 보시면 뭐 거의 비슷할 것 같아요. 여기 이야기가. 사랑 이야기도 달라요. 사랑 이야기도 한 사람은 플라토닉한 러브고 한 사람은 요속공자고 직접 애까지 낳아야 알고 네. 이런 이제 분이시죠.
아, 참 두 분의 스타일이 굉장히 다른데 두 분 다 멋져요.
아주 멋지죠. 네,
자, 네. 예, 낙산사의 의상 원효 범일 스님에 이어지는 이야기는 여러분들 삼국유사의 베스트 5 이야기 안에 들어가는 조신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는 첫 시간에 고은기 교수님도 좀 소개를 해주셨는데,
그렇죠?
자, 한 세상 사는 온갖 영고성세가 이 한솥밥 끓는 사이에 불과하다라라는 이렇게 절묘한 비유가 들어 있습니다.
네, 아주 삼국유사 중에서 인기 있는 그렇죠. 이야기이기도 예. 해요.
자, 그럼 조신을 한번 만나보도록 하죠.
세규사의 조신 스님은 명주 난리군에 위치한 절에 장원을 맡고 있었다. 조신은 그곳에서 우연히 만난 난리군 태수 금은공의 딸을 깊이 사랑하게 되었다. 조신은 날마다 낙산사 관음보살 앞에 나아가 그녀와 함께 살게 해달라고 부처님께 빌었다. 그러나 조신의 간절한 바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가버리고 말았다. 조신은 불상 앞에 가서 자기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은 관음보살을 원망하며 날이 저물도록 슬피 울었다. 울다 지친 그가 얼핏 잠이 들었을 때다. 갑자기 법당 문이 열리더니 평소에 연모하던 김낭자가 기쁜 얼굴로 사뿐히 들어와 웃으며 말했다.
저는 지난번 스님을 잠깐 뵌 뒤로 스님을 사랑하게 되어 한순간도 잊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부모의 명령 때문에 억지로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가게 됐죠. 이제 스님과 부부가 되고 싶어 이렇게 스님을 찾아왔습니다.
조신은 너무 기뻐 바로 그녀와 함께 고향으로 돌아갔다. 두 사람은 40여 년을 함께하며 자녀도 다섯이나 낳고 행복하게 살았다. 하지만 생활은 점점 어려워져 집은 겨우 한 칸뿐이고 끼니를 이을 음식마저도 구하기가 어려운 지경이 되었다. 하는 수 없이 부부는 다섯 아이를 데리고 사방으로 다니며 겨우 구걸하여 먹고 지냈다. 그러기를 어느덧 10년. 옷은 찢어져 너덜너덜한 것이 이젠 몸도 가릴 수 없는 형국이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명주 해연령을 지나던 15살 난 큰아이가 굶주림에 지쳐 쓰러지더니 일어나지 못하고 그만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다. 부부는 서럽게 통곡하면서 아이를 길가에 묻었다. 부부는 남은 네 아이를 데리고 우곡현이라는 곳에 가 길가에 띠집을 짓고 살았다. 이제 부부는 늙고 병든 데다 굶주리기까지 하여 일어나지도 못하였다. 겨우 10살 된 딸아이가 이들을 대신하여 밥을 빌려다녔는데 하루는 이 딸마저 마을로 구걸을 갔다가 그만 사나운 개에게 물리고 말았다. 고통스러워하며 부모 앞에 와 울부짖는 딸아이를 보니 부모 마음은 찢어지는 듯 아팠고 목이 메어 무어라 말을 할 수도 없었다. 하염없이 눈물만 흘릴 뿐이었다. 한참을 그렇게 울던 조신의 아내가 눈물을 닦고 마음을 가다듬더니 말을 꺼냈다.
내가 처음 당신을 만났을 때 당신은 얼굴도 잘생겼고 젊었으며 옷도 깨끗했습니다. 저는 음식 한 조각도 그대와 나누어 먹고 한 가지 옷도 그대와 나누어 입으며 50년 동안 정말 행복하게 잘 지냈습니다. 부부 사이의 정도 친밀해지고 사랑도 굳어졌으니 당신과 저는 깊은 인연이라고 할 만하지요. 그러나 요 몇 년 사이에 몸은 쇠약해지고 병세는 점점 악화되고 남의 집 곁방살이에 하찮은 음식조차도 빌어올 수 없는 한심한 지경이 이르고 말았습니다. 수많은 문전에서 걸식한 부끄러움도 마치 산처럼 무겁습니다. 아이들의 추위와 배고픔도 미처 돌봐주지 못하는데 어느 겨를에 부부 사이의 애정을 느낄 수가 있겠습니까? 예쁜 얼굴, 환한 웃음도 다 풀잎의 이슬이요. 향기로운 난초 같은 약속도 바람에 나부끼는 버들가지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제 당신에게 나는 짐이요. 나는 그대 때문에 편할 날이 없습니다. 가만히 옛날의 기쁜 일들을 생각해보니 그것이 바로 근심의 시작이었음을 알겠습니다. 그대와 내가 어찌해서 이런 지경에 이르렀습니까? 문, 새가 다 함께 굶어 죽는 것보다는 차라리 짝 잃은 난세가 거울을 보며 짝을 부르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좋을 때는 가까이 하고 그렇지 못할 때는 멀리 하는 것이 사람의 도리로는 차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나아가고 그치는 것이 사람의 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헤어지고 만나는 것도 다 운수가 있는 듯합니다. 이제 그만 우리 헤어지기로 합시다.
조신도 아내의 말에 동의하였다. 두 사람은 각각 아이 둘씩을 데리고 떠나기로 하였다. 아내가 떠나려는 조신에게 말했다.
나는 고향으로 갈 테니 당신은 남쪽으로 가십시오.
아내와 작별하고 막 길을 나서는 순간 조신은 꿈에서 깨었다. 타다 남은 등장불은 깜빡거리고 날은 막 밝아오고 있었다. 아침이 되어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니 수염과 머리털이 모두 하얗게 새어 있었다. 조신은 그저 멍하니 허공을 바라볼 뿐이었다. 도무지 세상 일에 뜻이 없고 괴롭게 살아가는 것도 싫어졌다. 마치 평생의 고통을 다 맛본 듯 재물에도 욕심이 없어졌다. 관음보살의 상을 대하기가 부끄럽고 그간의 잘못을 뉘우치는 마음만 가득하였다. 멍하니 있다가 불현듯 꿈속에서 아이를 묻은 생각이나 그곳에 가 땅을 파보니 놀랍게도 돌미륵이 나왔다. 조신은 물로 잘 씻은 뒤에 근처 절에 모셔두고 서울로 돌아와 장원을 맡은 책임을 내놓고 재산을 모두 털어 정토사를 세웠다. 그리고 부지런히 착한 일을 하여 불도를 닦다가 세상을 마쳤다.
아, 조신의 꿈 이 한 대목으로 너무 허무함이 느껴져요.
그렇죠.
네. 네. 자, 오늘은 그러면 이 조신의 꿈으로 삼국유사를 덮어야 될 것 같아요.
네.
내일은 어떤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나요?
우리는 삼국의 건국신화에 대한 이야기를 내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보면 볼수록 알알이 들어있는 아주 재미난 즐거움, 삼국유사의 여행은 내일도 계속됩니다. 또 하나의 도전. 남을 아는 것은 과연 똑똑하다 할 만하다 하지만은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야말로 진정 밝은 것이다. 남을 이기는 것은 과연 힘이 세다 할 것이다. 하지만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것이야말로 진정 강한 것이다. 그 자리를 잃지 않으려 발버둥 치면 오래 갈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죽어도 없어지지 않는 것이야말로 진짜 오래 사는 것이다.
노자의 도덕경에 나오는 말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이기기 위해서 애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 자신이 아니라 내가 가진 돈, 명예,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발버둥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진정한 도전은 어제의 나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만의 길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고전읽기 도와주시는 분들입니다. 파라다이스 스파도구에서 스파 이용권, 리맥스 상사에서 클래신 헤드폰, 리젠 성형외과에서 마스크팩, 카페 도로시에서 커피 쿠폰 세트, 애니플레이스에서 색종 2종 세트, 테이크미 스킨 리커버리 비비와 모이스트 앤 플럼프 립스, 현암사에서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삼국유사, 민음사에서 삼국유사, 와이즈베리에서 구본영의 신화 읽는 시간, 공연 선물입니다. 국립극단 삼국유사 프로젝트, 서스펜스와 신라역 역사의 판타지적 결합입니다. 연극 꽃이다. 명동 예술극장에서 공연되는 쏜턴 와일드의 퓰리처상 수상작입니다. 연극 아워타운 초대권 드립니다. 오늘의 정답 발표해드려야죠. 황룡사 구층탑은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나요, 선생님?
목탑이죠? 나무탑입니다.
네. 자, 문자 번호 뒷번호 2451님. 자, 그리고 또 다른 분은 저희가 확인이 지금 안 되는데요. 홈페이지 선물방에 올려놓을게요. 그러면 연락처와 주소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아, 오늘은 책을 여기까지 덮고 나니까 좀 왠지 허전한 것 같아요.
그렇죠?
조신의 꿈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아마도.
자, 오늘의 마지막 곡은 아이유의 바람꽃으로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올게요. 낭독해 주신 북내레이터 백운철님 수고하셨고요. 지금까지 고전읽기의
구본영
이희구였습니다. 고전을 읽으면 삶의 지혜를 배웁니다.